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 저희 네. 지난 시간에 프랑스 역사 가운데 십자군 전쟁과 잔다르크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시간은 어떤 얘기인가요?
이번 시간에는 프랑스 정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 거긴 한데요. 어쨌든 북한의 정치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워낙 서로 반대되는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 정치 같은 경우는 사실 현대 정치의 첫 시작이 되는 정치 체제가 프랑스에서 보통 만들어졌어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미국하고 프랑스인데
네.
이 두 나라에서 만들어진 정치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오늘날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정치를 이해하면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공화국 과 공화정 이런 말이 있던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의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또 대통령제 공화국의 이제 어떤 모델이 되는 국가다, 본보기가 되는 국가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네.
대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국민이 대의원 뽑고 이 대의원들이 주로 정치를 하는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공화국이라는 것은 국가의 권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둘로 구분을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왕과 같은 절대 권력자 한 사람이 국가를 다스리면 이런 것은 군주제 또는 군주정.
네.
그런 개인이나 한 사람이 아니라 또는 소수가 아니라 그 집단 여러 사람이 그 집단 전체가 협력해서 정치를 하고 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공화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네. 북한이 공화국 아니에요.
그렇죠. 자, 문제는 이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1인이 권력을 다 가지고 정치하면 군주제고 그렇지 않으면 집단이 공동으로 하면 공화국인데 공화정인데 네. 재밌죠. 북한 같은 경우 국가 명칭이 뭐예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공화국. 그러니까 네. 인민이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좋은 말 다 들어가 있어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게 너무 재밌는데 그런데 네. 북한은 사실 최고 지도자 한 사람에게 권력이 사실 집중되어 있고
그렇죠. 그 사람 다 갖고 있죠.
군주제의 가장 큰 특징이 군주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치 권력을 보통 세습합니다. 자기 가족에게. 그래서 군주제거든요.
그렇죠.
권력을 개인이 그냥 사유하니까. 그런데 네. 북한 보세요. 아들에게 세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군주제의 대표적인 특징을 북한은 다 갖고 있는데 이름만
공화국이라고
인민공화국이라고 하고 있죠. 이 점이 참 재밌는데 사실 내용만 보면 봉건시대의 군주제에 북한은 더 가깝죠.
그러네요.
네.
북한이 그러면 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주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린 공화국이다.
이름 또 형식은 공화국이지만 사실상 내용은 군주제에 가깝다 이런 건데요. 현재 프랑스 공화국 같은 경우는 1958년에 그때 온 국민이 투표를 해가지고 그때 헌법이라는 것을 그때 새로 만들었는데요. 이게 프랑스가 공화국을 시작한 지 다섯 번째로 크게 헌법을 바꾼 때인가 봐요. 그래서 제5공화국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지금 현재 제5공화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1958년 9월 28일 날 만들어진 헌법 가지고 지금까지 네. 그 헌법을 가지고 정치를 해오고 있는 제5공화국이죠. 그러니까 이 공화국에서는 보통 법치주의라고 그래서 헌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법에 권력은 누가 갖고 뭐 어떻게 정치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안에서만 정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 법을 한번 크게 바꾸면 공화국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 달라졌다고 해가지고 번호를 매깁니다. 공화정을 처음 시작한 나라가 그때 이제 헌법을 만들면 보통 그걸 제1공화국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는군요.
그게 10년 후가 됐던 또는 50년 후가 됐던 만약에 헌법의 내용이 크게 한번 달라진다?
네.
그럼 그때부터는 제2공화국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현재 제5공화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크게 한 다섯 번 정도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군주제는 그런 것도 없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이 프랑스의 그런 지난 공화국하고 제5공화국이 좀 다른 점은 대통령 권한이 조금 더 강화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강력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회주의라든가 북한과는 좀 다르죠. 대통령이 권한이 조금 강화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개인이 정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법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맞아요. 상대적으로 영국이라든가 또는 일본이라든가 여기도 다 공화국이지만 그 나라들은 대통령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데 프랑스는 조금 더 강하다고 봐야 되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나 미국, 한국 같은 나라는 대통령 권한이 조금 강하고요.
네.
영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대통령 권한이 조금 약하거나 주로 총리가 조금 권한이 강합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황제
없잖아요.
네, 없기도 하고, 없기도
총리
하고
말 자체가 직책 자체가 총리로 되어 있고
그렇죠.
또 왕이 있는 나라들이니까.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한 게 프랑스도 총리가 있거든요. 한국도 총리가 있어요.
네.
근데 사실상 권한은 대통령이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총리는 그 밑에서 조금 역할을 하는데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황제가 있거나 또는 여왕이 있어도 총리가 사실상 다른 나라의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처럼 역할을 해버리죠.
근데 어쨌든 직책은
있죠.
대통령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나라는 근데 좀 이게 복잡한 게 총리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조금 단순하진
나라마다
않은데.
나라마다 어쨌든 다 다르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프랑스는 그건 확실해요. 대통령이 좀 권한이 강한 나라에 속합니다.
네.
총리가 있어도.
강하다고 하게 되면 북한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강하다고 해서 조동무 감옥에 넣으라든지 감옥에서 빼라든지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민주주의
없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네.
지금 현재 프랑스 대통령이 누군가요?
프랑스 행정부의 최고 지도자이면서 국가 원수, 이게 이제 대통령인데요, 프랑스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통 프랑스 같은 경우도 5년에 한 번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마크롱 대통령은 25번째 대통령입니다.
굉장히 젊은 분이죠.
그렇죠.
네.
파리 정치대학을 나왔고, 국립행정학교를 졸업을 해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경제부처에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던 그냥 사람이에요. 평범한 관료였어요. 그러다가 2012년 5월부터 2016년 5월에 프랑스와 올랑드 당시 대통령 부실장으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제산업 디지털부 장관. 이게 좀 어렵죠? 디지털부 장관. 어쨌든 거기에 일을 좀 하다가 자신이 사회당 정부의 뭐 어떤 정책들도 이런 걸 실행을 많이 해왔는데 2016년인가요? 이때 정당을 아예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정치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재밌는데 당 이름도 전진하는 공화국 이런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네.
자기가 당대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17년에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당선이 됩니다. 당시 국민전선 후보였던 마린 르펜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고요. 이때 프랑스 역대 25명 대통령 가운데 제일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정책은 그냥 복지국가 만들겠다. 국민들이 좀 풍요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대통령이라고 하게 되면은 좀 정치 연륜이 오래 되시고 정치도 오래 하다가 연세도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는데 이제 젊어서 좀 놀라웠던
그렇습니다. 보통 최근에도 그렇고요. 얼마 전부터는 예전에는 대통령 하면 막 60대, 70대. 물론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죠. 그런데 유럽 쪽에 가 보면 40대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총리 같은 경우는 30대 총리도 있어요. 북한에서 40대가 최고 지도자를 한다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근데 한국만 보더라도 한국에서 40대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다 과연 국민들이 표를 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만큼 프랑스 그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좀 시선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어쨌든 유럽 쪽에서는 40대는 물론이고요. 30대 최고 지도자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에 따라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 프랑스는 그래도 대통령의 권한이 좀 있다고 했는데 이 권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가장 쉬운 건 우리가 흔히 행정부라고 하죠. 이 행정부를 지휘하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나라를 대표하는 권한을 갖고 있고요. 프랑스 대통령 권한이 왜 강하냐. 의회를 해산할 권한이 있습니다.
의회 해산이라고?
대의원을 해산할 권한이 있습니다. 대의원이 원래 그냥 국민들한테 선거해가지고 자기가 대의원 된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 대의원을 해산하세요. 그리고 새로 선거하게 하는 아. 이런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거 꽤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죠.
그 국민들이 표를 줘가지고 뽑아놓은 네. 대의원들을 다 무효. 네. 너네 이제부터 다 대의원 아니야. 이렇게
현재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네. 한국도 이런 사례가 있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아. 국회 해산을 명한 적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굉장히 큰 반발에 부딪히는 그런 역사는 있습니다만 프랑스는 지금도 의회 해산 권한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 투표를 실시해가지고 이 정책을 선택할지 저 정책을 선택할지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네. 투표를 합시다. 이 결정을 대통령이 또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의 국가에서는 그 결정마저도 대통령이 못 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네요.
그런 나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고위 판사들과 공직자들 임명할 권한 뭐 이런 건 뭐 이런 나라는 좀 다, 많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제협약 체결 그다음에 그 국제협약을 종결할 권한도 있고 이건 근데 대부분 있죠. 네, 대통령까지.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공통적인데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최고 통수권자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까지 뭐 막강하게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나 싶기도 한데요. 총리는 어떤 권한이 있나요, 프랑스에?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책을 이제 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권한은 총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조금 구분을 하나 봐요. 외무는 아무래도 대통령이 조금 더 책임지고 하고요. 안살림, 나라의 안살림, 내무는 총리가 조금 신경 쓰는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아. 서로 나누어서 일을 하나 봐요. 네.
약간 이런 표현, 대통령은 아버지고 네. 총리는 엄마다.
아, 그런가요? 그런 측면도 약간 네.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프랑스도 상원, 하원 이렇게 둘로 나눠 있습니다. 미국도 네. 그렇잖아요. 이런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이런 것을 보통 양원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귀족 전통이 있는 사회에서 이런 형태를 많이 띄어요. 그래서 상원 쪽은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귀족께서 많이 하는 경향이 조금 있고 물론 투표로 뽑는다 하더라도 대체로 덕망이 있거나 네. 사회적인 지명도가 높은 사람들이 상원에 많이 출마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하원은 그런 거 없이 네. 그야말로 매번 네. 새로 선거를 해서 뽑는데 어쨌든 프랑스도 그런 상하 양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의 역할도 네. 다른가요?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른데 이제 프랑스 네. 한번 설명을 해볼 거예요. 하원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고요. 임기는 5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5년 되면 모든 하원 의원이 다시 다 선거를 하게 되겠죠.
네.
국민을 직접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하원을 프랑스에서 별도로 국민의회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정부를 강제 해산할 권리도 하원에게 있습니다. 서로 엄청나게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네네.
상원은 역시 국민들에 의해서 투표로 선출되기는 하는데 임기가 좀 더 깁니다. 6년입니다. 그리고 6년마다 한 번씩 전체 상원을 뽑는 게 아니라 3년마다 절반씩 뽑아요. 3년에 절반 뽑고 3년에 또 절반 뽑고 이런 식으로 뽑고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하원에 비해서 법을 만드는 권한은 조금 적어요. 그래서 하원과 상원의 만약에 의견이 충돌할 경우에는 하원이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원은 권한이 좀 적어요.
근데 상하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렇죠?
상이
우리가
좀 더 높다고
생각돼 보이잖아요. 근데 실질 권한은 하원에게 있습니다.
하원에 있군요.
미국도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미국도.
저 이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그렇군요. 네. 주로 여러 가지 심사나 이런 것들은 미국도 하원에서 주로 많이 하고요. 상원은 약간 심의해 주거나 동의해 주는 정도? 뭐 이런 정도 역할을
약간
좀
그
나누어서 하고 있어요.
명예직처럼 그냥 모시고
약간
있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거군요.
물론 이제 하원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하원에서도 다시 심사해 볼 수는 있지만
네네.
대체적으로 실질적인 업무나 그다음에 어떤 정책 뭐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하원 쪽에 조금 힘이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상원과 하원이 합쳐서 프랑스 의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의회는 재정, 그러니까 국가의 돈이죠. 법. 정치, 군사 대부분의 정부 정책들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프랑스도 뭐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정당이 네. 여러 개가 있겠죠?
네, 그렇죠. 민주주의 사회 대부분이 다 여러 정당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오로지 딱 하나죠?
네, 그렇죠.
조선노동당
네,
하나뿐이잖아요.
유일한. 네.
유일당이죠?
유일당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마다 이해와 요구가 다르다.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그래서 이해가 다르면 각자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도 각각 다르게 가질 권리가 그렇죠. 있다고 보는 에이, 거예요. 그래서 네. 노동계급과 노동자들이다. 그럼 우리는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당을 원해. 또는 사무원이다. 그럼 우리는 노동자하고 좀 다르니 우리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그런 당을 원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당이 있는데 2017년 기준으로 프랑스 국민의회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하원
네.
의석수를 쭉 순서를 보니까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은 아까 그 마크롱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그 정당 있죠? 전진하는,
전진하는 공화국.
그게 577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이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당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많은 정당이 아까 577석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네. 두 번째 정당이 112석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게 제1야당인데 이름이 공화당인데 이 전진하는 공화국당이 압도적이네요.
그러네요.
훨씬 많은 정당이네요. 그리고 그 외에 민주운동이라는 이름의 정당이 42석, 사회당이 30석 이런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좌파전선이라는 이름의 당이 있어요. 이건
네.
그냥 쉽게 말하면 공산당입니다. 공산당하고 똑같은데
네.
여기는 10석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정책에 별 영향을 못 미치겠네요.
뭐 그렇죠. 큰 의미는 없는데.
그게 진짜 이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정치하기 네. 편하겠어요. 집권 여당이 이렇게 자석수가
압도적이죠.
많으면.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공산당이 있다는 게 지금
그
북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북한 분들이 그게 무슨 소린가요? 이럴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다 또는 자유당이다 이런 정당의 이름으로 북한에서도
네.
뭐 비록 소수여도 어쨌든 당하고 투표해서 대의원을 내서 활동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쨌든 현재. 목소리는 낼 수 있다라는
근데
겁니다.
뭐 북한에서는 어렵겠지만 자유사회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유럽에는 네. 사회당이라든가 공산당이 조금씩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도 자유민주주의 네. 제지만 네. 여기도 막 무슨 노동당도 있고요. 뭐
그렇죠.
들어보면
노동당도 있고 무슨 진보당도 있고
북한의 노동당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네, 다양한 정당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네. 행정구역도 좀 짧게 설명해 주세요.
네, 수도는 파리고요.
네.
프랑스의 기초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게 이제 표현이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네.
북한의 식으로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도당 또는
그쵸.
도인민위원회
이민위원회.
또는 시당 시인민위원회 이것을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 특히 한국 같은 데서는 이걸 자치단체라고 불러요.
네.
스스로 알아서 자치하는 단체라 이런 뜻이죠.
그쵸.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중앙집권이기 때문에 도당의 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크지 않잖아요.
네.
자율적으로 정치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어.
근데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지방에 있는 그 단체가 스스로 정치를 하는 영역이 꽤 비중이 높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을 가장 잘 알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자치단체라고 부르는데
맞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나 북한에서는 보통 특별시나 도에 해당하는 것을 프랑스에서는 레지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9개 도가 있나요? 10개 도가 있나요? 뭐 그쯤
잠깐 세봐야 돼요. 정확하게 딱 지금 모르겠는데.
자강, 양강,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남북도, 그다음에 평안남북도,
그다음에 강원도.
네,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네. 한 10개가 좀 되든가 말든가 할 텐데 프랑스는 18개 내지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나 군에 해당되는 거. 이게 이제 행정 단위 프랑스에서는 데파르트망 뭐 이렇게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네.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는 101개 정도 있습니다. 101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와 비슷하게 구성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자치 단체를 프랑스어로는 꼬민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파리 꼬민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파리 꼬민.
파리 꼬민.
네, 꼬민이라고. 이게 이제 초기 공산주의 운동할 때 아마 했던 사람들은 이 꼬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커뮤니티, 공산주의 어원이 바로 이 꼬민입니다.
어머, 아 그래요?
네. 파리에서 처음에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 꼬민을 중심으로 막 혁명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꼬민이라는 말이 러시아 혁명 때도 쓰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바로 이 공산주의 어원입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 이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프랑스 정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현우의 노래 들으실게요. 헤어진 다음 날.